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지, 또 감격스럽게 하는지, 감동이 되게 하는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잠깐 후면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테고, 그리고 재림 성도로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이 세상의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라 저 하늘 예루살렘 도성에 우리 모두 다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매우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간이 될 때마다 많이 암기를 하시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성경절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다 이렇게 보니까 혹시 제가 또 못 찾은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한 성경절은 이 성경절 한 절밖에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 아멘. 이 내가 나된 것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번역을 했죠. 여러분, 여기에 내가 나된 것은,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절을 보면은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이 내가 나된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그 모든 삶이 사실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나를 있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역경 가운데도 있었고, 그렇죠, 어떤 때는 감옥에 여러 번 갇히기도 했고, 그리고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는데 얼마만큼 미움을 받았는가? 아주 이 살인의 위협까지 그렇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강의 위험을 당했고, 강도의 위험,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세 번이나 맞았어요. 돌로 침을 당하고,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흑암 가운데, 정말 생사의 그런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살아온 삶을 다 그가 뒤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그의 은혜, 그의 은혜는 누구의 은혜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또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 한 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이제 사막길을 가다가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친구의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뺨을 맞은 이 친구가 너무나 억울했던지 매달 며칠 몇 시에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것을 모래에다가 이렇게 탁 적어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길을 계속 가다가 온천을 하는 그곳에 당도했습니다. 아니 근데 뭣도 모르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이 친구가, 뺨 맞은 친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뺨을 때린 친구가 그 친구를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몇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물에 빠질 뻔했는데 내 친구가 나를 구해줬다. 아, 그것을 돌에다가 새겼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왜 아까는 모래에 새기더니 이번에는 돌에 새겼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셨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왜냐?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어디다가? 돌에 기록해야 해. 왜냐하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사실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말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요, 은혜는 어디다가 새기고 물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가요? 돌에다가 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은혜는 물에다가 새겨봐야 금방 잊어버린다는 소리겠죠. 그렇지만 원수는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돌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도 새겨가지고 영원히 그것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2013년도를 보내면서 참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나 또 우리 성도님들께 받은 그 은혜, 사람들에게 받은 그 은혜를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 모든 것이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말 또 하나를 더, 제가 이제 그런 세대잖아요. 그렇죠? 5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이제 이런 말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가난하면 일찍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인지 참 저희 세대만 해도 참 일찍 철이 들었어요. 아, 내가 우리 가난한 이 집을 위해서 내가 좀 뭔가를 해야지. 부모를 잘 모셔야지. 그래서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 호강하게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참 열심히 그런 청년 시절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이들 세대는 또 이거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풍족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모에 대한 은혜의 태도가 우리 때하고 아이들 때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셋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은혜의 태도가 주로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아이, 부모로서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인데 그것을 잘 못 해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많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이, 그럴 때 보면은 참 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가난했지만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그렇죠? 제가 참 올해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머님을 제가 가서 이렇게 뵐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머니만 생각하면은 괜히 눈시울이 그냥 이렇게 뜨거워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머니의 노래, 그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제가 하모니카를 배워가지고요, 그걸 부르는데, 아니 막 짠맛이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사만 이렇게 음률만 이렇게 들어도 눈물을 흘리는 세대가 바로 저희들 세대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나 실제 괴로움 그 아무리 들려줘도요, 아마 그건 누가 좀 영어 잘하시는 분이 영어로 좀 잘 번역해서 아이들에게도 눈물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좀 부모의 노래를, 어머니의 노래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 들려줘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별로 감동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부모를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사실은 이 부모가 되어 부모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부모에 대한 은혜를 잘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참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른다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생애를, 믿음의 생애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3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재림 성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사도 바울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요. 그랬으니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내가 병들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왜 저는 병들게 되었습니까? 왜 저에게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왜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병을 주셨군요. 내 생활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이렇게 내가 내 생활의 결과로 이렇게 병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제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구원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병에서 완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치료봉사 16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죄값을 따라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신다. 비록 우리의 죄는 정죄받기에 합당하지만은 그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 우리의 냉담과 고집을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 우리가 방황하고 심령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의 팔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뻗쳐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은혜는 은혜 받기에 합당치 못한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태도이다.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 자비가 크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막 말을 타고 정말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달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빛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그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기사를 세 번 이상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빛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단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내 가슴 속에 잘 간직하고 그것이 감동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말 감을 잡으면 동하는 것이 감동이라면서요. 그 감동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저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세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기적 같은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제가 아내의 인도로 예수님을 믿고 태평양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재림 성도가 된 거예요. 제가 다른 성도가 아니라 어떤 성도요? 아, 재림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재림 성도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그게 가장 자랑스럽고 제가 가장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재림 성도예요. 엘렌지 와이슨 어제 우리 저녁에도 살펴봤지만 초기 문집을 통해서 하늘 도성을 향하여 가는 그 사람들의 무리가 누구인가? 바로 그들이 재림 성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가 저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은혜예요. 둘째는요, 제가 세 아이를 둔 40의 나이에, 공자는 40이 되면 풀옥이라 그랬는데 이 40의 나이에 사업을 접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앤드루스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마친 것입니다. 참 이것은 정말 경상도 스타일의 영어, 참 얼마나 영어가 고생 많이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신학을 영어로 공부했다는 게 이게 참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기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정말 저는 책을 하도 많이 읽으라고 숙제를 내줘가지고 그걸 진짜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선풍기 틀어놓고 그 앞에다 좀 붙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붙여주면은 책이 이렇게 다 읽어지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는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책을 아예 머리 이 비계 밑에다가 이렇게 베고 자십시오.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알레게니 웨스트 컨퍼런스 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잊지 않기로 제가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제가 이렇게 신앙 삶을 살면서 여러 번 실수를 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잘못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때 오는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잘 기억해도 정말 신실한 재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좀 한 목소리를 같이 좀 읽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자,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말하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백성 앞에서 여호와 앞에 소원을 드리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이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요, 그 많은 부분의 시편 가운데 거의 다가 어떤 찬송의 시인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찬송의 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2013년도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까? 우리를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 이곳에서 예루살렘 정말 그 멋들어진 찬양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되는가?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정말 부모의 은혜가 너무너무 저에게 백골난망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아이, 부모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용돈 주는 것보다 더 좋을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받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다윗은 원수의 공격도 받았고 죽음의 골짜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양치는 목동 생활에서 많은 시간 시련과 고통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체험하고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을, 나는 이렇게 상하궁전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되겠는가?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솔로몬이 다 건축을 한 후에 그때까지 다윗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기록된 곳이 어딘가 하면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말씀해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관대? 그러면서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라는 책을 쓴 아주 남침례교회의 저명한 그런 로이 앵겔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책을 여러 책을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그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라는 이 책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월터라는 집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월터라는 집사님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면은 항상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뭐 일만 시키면은, 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답은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월터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서 한 번은 교회에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여러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월터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그 일에 대해서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몇 년 동안 그 교회에 시무를 하시면서 참 궁금해서, 아니 집사님은 제가 이렇게 뭔가를 부탁할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의 이제 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딸이 12살 되었을 때 이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의사를 불렀는데, 그때는 이제 의사를 집에 이렇게 와서 검진을 많이 했잖아요. 의사를 불렀는데, 아이고, 의사가 이렇게 검진을 하고 치료를 하고 했는데 도저히 열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의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딸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월터 씨,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실 줄 아십니까? 예, 기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제 의사가 다녀간 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12년 동안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딸을 주셔서 우리 부부에게 늘 웃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 딸을 데리고 가신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신다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흥정을 해서는 안 된 일인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한 것은 어떤 흥정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어떤 약속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언제나 그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그렇게 살면서 대단한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월터 집사님의 가정에 큰 행복과 축복이 된다고,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48페이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 물을 댄 정원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물을 대놨으니까 꽃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잘 크겠어요. 그렇죠?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긍휼하심을 기억하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증거의 돌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귀한 얘기를 그 돌에 새기자.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를 대우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고 말하자.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시련이 올 때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가난도 고난도 시련도 다 아픔도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기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생애를 살은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보면서 정말 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련 가운데도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구나. 제가 그것을 느낀 사람인데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 제가 이 지금 여러분들이 밑에 보는 이 흑백 사진은요. 사진이 이렇게 조금 파란색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사진은 지금 시를 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시를 쓰고 있는지 보이시죠? 잘 글을 쓰질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저렇게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이제 이 글을 큰 이렇게 칠판 같은 그곳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크게 밖에 쓰지도 못하니까 저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조금 보니까요. 태어날 때 그 의사가 머리가 먼저 나오니까 이렇게 집게로 집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빼내잖아요. 근데 그 집게를 집을 때 손해를 다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연결지를 이렇게 성숙하지를 못하고요. 내가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그렇게 돼서 손으로 잘 이렇게 잡지도 못할 만큼 어릴 때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가 참 여러 번 자살을 하려고까지 시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16살 되던 해 극심한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걸 다 드릴게요. 아니, 드릴 게 뭐가 그렇게 많았어, 그렇죠? 모든 걸 다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는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깊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깊은 사랑을 눈물로 속삭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로 쓴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찬양의 시를 쓰면서 그가 울고 또 울었다고 그의 자서전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너무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품에 있기 때문에. 1985년 5월부터 국내 곳곳을 다니면서 1600회 집회를 인도하며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1600회. 그 몸으로. 근데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는 때가 너무 많았어요. 몸이 저러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가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가서 내 몸만 보여도 된다. 그래서 그는 가서 몸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드덩거리는 말로 말을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몸이 아니었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름의 비밀은 그가 이렇게 말할 때요. 사람들은 이 드덩거리는 이 말만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모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주님, 나를 이렇게 사지물증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이 2013년도를 보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탐욕과 원망과 질투와 불평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2013년이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참 지난 1년의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녀는 시 한 편을 지었는데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좀 정말 좀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좀 이렇게 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김석수 장로님이나 우리 양상훈 집사님께 좀 이 찬양을 좀 배우고 싶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자기가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그런데 그가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공평하시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은혜를 베풀어서 주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 이분에게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혹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불평하고 싶을 때, 혹 우리 교회 생활에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것이 혹 있을 때, 우리가 신앙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섬겨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재림 성도예요.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저는 사실은 우리 찬미가 88장에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좋은데 왜 Amazing Grace라고 하면서 은혜는 다 빼버렸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찬미가에는요, 그 사설까지 다 봐도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째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비로 대신 번역을 물론 했겠지만, 그러나 찬송가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의 믿음도 귀하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 이게 더 잘 번역을 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그래서 그 나에게 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감사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시련이 올지라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고 누리고 사는 그런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재림 성도로서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